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4장.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목소리, 곧 나팔소리처럼 들리던 그 목소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서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보좌 둘레로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영들이십니다. 보좌 앞에는 또한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생물은 황소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기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심지어 날개 아래에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모스서 제5장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벌어져서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천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배들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배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배들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시디튼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유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당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우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가?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가? 그 깊이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곁눈질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바울 사도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수 없고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살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들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가치와 이유와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음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각자가 스스로 점검합시다. 예레미야는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왜 그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었던 나를 이스라엘로 창조하셨습니다. 옛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 이름을 얻어냈었지만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절규와 버림받음의 투쟁으로 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하고 요령꾼인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옛 창조에 속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힘과 정성으로 만든 것들은 보고 또 보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야 더욱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를 지으시니 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야차르는 빚다,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공동번역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 혈족관계에 대한 동양법을 따라서 어떤 바칠 제사를 무르다, 일가나 일가가 될 의무를 행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부에 내다, 사다, 배상하다, 복수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4절에 버려진 핏덩이를 주워다가 기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유하는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22절에서 너의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스스로 교만하게 자랑하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주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나를 바꾸셨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 중 누가 창조주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역시 같은 말씀이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4절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절 그리고 5, 6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상할 수 없게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가장 큰 재해가 바로 물과 불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홍해에서 바로의 권력과 무력 앞에서 경험한 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형벌로 인해서 평소에 일곱 배로 달궈진 용광로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내용인데 34절 35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도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5절 6절이 그런 사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중간에 너는 두려워 말라 했죠. 5절 상반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7절 말씀을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영광된 이름으로 일컫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뒤에 2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즉 영순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새로운 창조자요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오늘 나를 지목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천재지변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에서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된 예수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늘 의로운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라고 범사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혼란한 교육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세상에서 노련한 사냥자라는 짐승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란다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래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위치를 가졌을 때 나의 손해는 하나님의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까지도 믿음의 응답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동행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성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김여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